열째 날이 지났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서 8시경에 우리는 이번 10일간의 법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번 10일 동안 여러분이 수행해 온 것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수행법에 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되고, 분명하다면 더욱 분명해질 테니 여러분이 수행한 것을 돌이켜 봅시다. 물론 이 수행법은 매우 심오한 것입니다. 이 10일 동안 여러분은 이 길에 있어서 단지 몇 발자국을 내어 걸은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은 아주 먼 길입니다. 우리는 이 수행법이 심오한 측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론과 실천은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한 그만큼 이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한 이론만큼 수행해야지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했던 것을 이번 10일 동안 수행해 온 것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수행에 참가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삼보는 붓다와 담마와 승가에 있는 보석을 뜻합니다. 여기서 보석이란 대단히 가치로운 특성을 말하지요. 여러분은 붓다의 그 특성에 귀의하는 것이지 붓다 개인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붓다의 특성, 담마의 특성, 그리고 상가의 그 특성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삼보에 귀의하는 전통이 어느 한 종교로부터 다른 한 종교로의 개종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부다께서는 이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떠한 분이든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해탈하신 분들은 이러한 개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지요. 사람들을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킴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나라 전체가 아니면 세계 전체가 자신들을 불자라고 부르기 시작한들 그들이 신라와 사마디와 빤야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불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불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라와 사마디와 빤야를 실천한다면 그들의 삶은 향상될 것입니다. 각 개인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가치로워지겠지요. 담마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화된 종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붓다의 그 특성과 담마의 특성, 상가의 특성은 그 중에서도 담마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붓다께서는
담마사라는
담마샤라남, 너희는 담마에 귀의해야 한다고.
담마디바
담마디빠, 너희는 이 윤회의 바다에서 담마를 섬으로 하여 귀의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마가 무엇입니까? 담마는 경전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담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승으로부터 또는 부다로부터 또는 어떤 깨달은 분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스스로 실천하는 담마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담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보호와 귀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다께서
아따사르는
아따샤라남, 즉 자기 자신 안에 귀하라고
아따디바
아따디빠, 스스로 서라고, 이 윤회의 바다에서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 의지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의 담마를 개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안에 개발한 이 담마가 여러분의 진정한 귀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분께서는 종교를 세우시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의 이름 아래 하나도 아니고 여러 종파가 성립되었고 담마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담마는 보편적일 때에만 순수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되는 순간 그것은 그 정수를 잃게 됩니다. 깨달으신 분께서는 종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의 보편적 법칙이 바로 그분께서 발견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 적용하라고 조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마입니다. 어떤 특정 종교의 의식이나 예배가 아니고 어떤 특정 종교의 철학적 견해도 아닙니다. 결코 이런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 법칙, 보편적 법칙,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불자라든가 크리스천이라든가 힌두 또는 무슬림 또는 유태인이라고 계속 부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연의 법칙과 조화로운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그때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매우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다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다가 계시든 안 계시든 법칙은 존재합니다. 부다 이전에도 이 법칙은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이 법칙을 어기면 다시 말해서 성냄이나 증오나 악이나 적대감이나 열정이나 공포나 자만심 등을 불러일으키면 마음은 오염되고 자연은 그때 그 자리에서 바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다 이전에도 진실이었습니다. 부다 당시에도 이 법칙은 존재했었고 부다 이후에도 이 법칙은 건재한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다께서
에이사 담모 산안타노
예사 담모 산안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안타나는 영혼을 뜻합니다. 이 법칙은 부다가 계시든 안 계시든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누구든지 이런 모든 오염물들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탈한 삶, 행복한 삶, 조화로운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다 이전에도 그랬었고 부다 당시에도 그러했으며 이것은 부다 이후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부다께서는 이 법칙을 발견하셨고 이 법칙을 그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해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비심으로 그분이 발견하신 법칙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하셨죠. 이 법칙은 항상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효능을 잃게 됩니다. 부다께서는 종교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내 제자로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구루로부터 빼어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둔자나 스님뿐만 아니라 지혜가자들도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불순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하면 여러분은 이러한 불순물들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나는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께서는 매우 초연한 분이셨죠.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부다께서는 나는 승가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성스러운 사람들, 이 스님들의 모임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 또한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담마에 의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종파심도 섞여 있지 않다. 담마는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여러분이 수행해온 것입니다. 부다는 오직 담마에 확고히 서실 때에만 부다입니다. 담마가 없다면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님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은 부다가 아닙니다. 부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지요. 승가는, 그리고 성스러운 사람은 그가 담마에 확고히 서 있을 때에만 승가이고 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승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삼보에 귀의할 때 실제로 우리는 담마에 귀의하는 것이며 내 자신 안에 개발하는 이 담마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모든 보호와 의지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자신 안에 담마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함께 사람들은 불법 씀 삼보에 그 특성에 귀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요점이 분명해져야 하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단말기를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이든지 마음을 정화하는 사람에게든 이 사람이 진실로 단말기에 있어서 진보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잣대는 두 가지 특성이 개발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두 가지 특성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단지 지적 게임 아니면 감정적 게임을, 그것도 아니면 신앙적 게임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마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두 가지 특성입니까? 한 가지 특성은 아무것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물질적 이익을 바라는 것은 질문 밖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라도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단마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야 합니다. 경험한 것을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단마로부터 크나큰 혜택을 보고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싶은, 자기가 얻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 특성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비록 그가 해탈에 관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해탈에 관한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화의 과정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고가 용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단마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특성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단마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죠. 그두 번째 특성은 감사하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부터 얻었다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마를 얻었다면 한 사람으로서의 붓다에 귀의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분으로부터 단마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탈의 길을 제시한 그 단마,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는 그 단마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 붓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눈꽃만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붓다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10가지 빠라미를,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꾸준히 개발해야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여러 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회탈을 위해서만 이렇게 많은 생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10가지 빠라미를 조금씩 개발하면서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마삼부다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려면 이 10가지 공덕들을 상당히 크고 깊게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생의 생익을 거듭하면서도 자비의 감정이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도 이 자비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단마를 개발하겠다. 물론 나는 해탈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해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분께서 그렇게 고되게 수행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삼마삼부다가 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삼마삼부다가 되셨다 할지라도 단마를 펼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단마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만일, 글쎄,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는 했지만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닐 이유가 있겠는가? 그들은 단마를 이해하지 못할 텐데. 차라리 히말라야의 어느 동굴에 가서 여생을 내 스스로 구경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더 낫겠지.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그분께서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붓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나이 35세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후 그분이 돌아가신 80세의 원숙한 나이까지 45년간을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밤낮없이 봉사하셨던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가르치신 제자에게는 누구든지 가거라, 가서 단말을 전하거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바후자나 히타야
바후자나 히타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바후자나 수카야
바후자나 수카여 아무것도 그 대가를 바라는 것 없이 단지 자비심으로 담마 속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라. 담마 속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로 담마는 25세기 동안 그 본래의 순수성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스승들, 이 수행법의 순수성을 지켜왔던 모든 스승들에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탁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본연의 순수성대로 이 수행법을 지켜온 모든 스승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담마를 그 본연의 순수성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제자가 다른 방식으로 담마를 배우고자 한다면 그때에는 이 제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곤 했던 것입니다. 나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객은 항상 옳고 손님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손님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담마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수 없습니다.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이 중요한 것이죠. 단몇 사람이 수행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은 단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후자나 히타예 바후자나 수카예
바후자나 히타여, 바후자나 수카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전통을 이은 모든 스승들이 담마를 그 본원의 순수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양시키는 이러한 덕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짓을 할지라도 부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 한 개인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담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담마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부다께서는 단지 그 길을 보이실 뿐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길을 밝혀 보이시고 그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앞서간 많은 분들이 담마를 순수하게 보존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행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서 담마를 개발하고 해탈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은 오기를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계율들은 모두 이 명상법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많은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25세기 전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명상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승들이 있었지요. 그들 중 6명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유명한 스승들 중단한 분만이 부처님의 단한 분만이 실라, 즉 계율의 중요성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두는 그들의 단골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신라를 깨트리고 싶다면 신라를 깨트리셔도 됩니다. 어떤 감각적 쾌락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였지만 그들 모두가 나는 부처님이다. 나는 완전히 해탈했다.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물론 생존 당시에 그들은 매우 유명했고 한동안 그 유명세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율을 깨트려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해탈할 수 있다면 이건 아주 쉬운 일이군. 아주 훌륭해. 이 수행법은 아주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담마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담마의 참된 이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신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스승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순수한 담마에 관해서는 신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라를 계속 깨트리면서 담마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장 속도가 느릴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신라가 완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완벽해야 하지요. 이 기초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도 아니고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행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수행법은 가장 깊은 차원, 뿌리 차원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개 중 어떤 것이라도 어길 때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부정성들을 불러일으키게끔 되어 있고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생을 할 때에는 성냄이나 증오 등등의 부정성을 불러일으켜야만 살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할 때에도 탐욕이나 갈망을 불러일으켜야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건전한 성행위를 저지를 때에도 상당한 욕정을 일으킨 뒤에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신라는 여러분이 그것을 어길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상당한 부정성을 일으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수행을 하기 위해 여기 오셨는데 이 마음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더럽힌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길에 있어서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신라가 없이는 여러분은 다음 단계인 사마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마디는 수행할 수 있겠지만 삼마 사마디 여러분들을 빤야로 이끌어줄 여러분을 해탈로 나아가게 할 올바른 종류의 사마디는 여러분이 계율을 어길 때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율을 지켜야 하고 계율을 지키기 위해선 올바른 방법으로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통제하는 수행을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율을 지키는 수행을 먼저 해야 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마차 앞에 말을 맺느냐, 말 앞에 마차를 맺느냐,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 시대에도 이러한 명상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명상 코스에 와서 주위 환경과 아침 4시나 4시 반부터 저녁 9시나 9시 반까지 꽉 짜여진 프로그램 때문에 신라를 깨뜨릴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율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바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라를 지키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사마디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마디는 삼마 사마디, 올바른 사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상상이나 망상에 기초한 사마디는 신라 없이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어나어나 시각화를 바탕으로 한 갈망과 혐오감을 수반한 사마디는 신라를 지키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망과 혐오가 없이 자신에 관한 실제를, 실제적인 대상을 사용하는 사마디를, 이러한 사마디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라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상 코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신라는 올바른 사마디를 위해 필수적이고 올바른 사마디는 빤야를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시피 사마디는 이전에서 인도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다 당시에도 그리고 그전에도 신라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부다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어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디 또한 이미 있었고 부다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요. 부다께서 그 자신이 부다가 되기 전에 오늘날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상실해버린 아주 깊은 사마디인 제7선정과 제8선정을 가르치는 두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다께서는 2단계 사마디를 터득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올바른 사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이 이러한 사마디로는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셨고 그래서 빤야를 개발해서 수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빤야는 인도에서 부다 이전에도 그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만 이 빤야는 읽거나 들어서 아는
수타마야 빤야
숫다마야 빤야였거나 이지적으로 사색하여 얻게 되는
진탄마야 빤야
진타마야 빤야였습니다.
바와나마야 빤야
그러나 바와나마야 빤야는 잃어버렸던 것이죠. 어떻게 빤야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가가 어떻게 빤야의 삶을 살 수 있는가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부다께서 기회하신 부분입니다. 사마디가 매우 순수해졌는데 이것은 부다께서 공헌하신 것입니다. 사마디의 대상이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관한 실체와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몸과 마음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 관한 진실과 진리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환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미혹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갈망과 혐오감도 있을 수가 없지요. 사마디는 올바른 사마디가 되고 빤냐는 올바른 빤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길에 있어서 성장하고 싶어 한다면 이 수행법의 순수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수행법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 10일 코스에 오신 것입니다. 1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이 수행법이 좋다고 판단한다면 여기에 아무런 것도 다른 것을 뒤섞지 마십시오. 이것의 순수성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이 수행법의 순수성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마디를 수행하실 때 호흡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호흡과 함께 사마디를 개발하는 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어떤 수행법들은 호흡을 조절하라고, 제어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수행법들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수행법들을 비난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행법의 관계에서는 들이쉬고 내쉬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다께서는 이 수행법 전체에 대해
야타부다,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실제가 아니라, 강요된 실제가 아니라 순간에서 순간으로 일어나는 그대로의, 순간에서 순간으로 나타나는 그대로의 자연적 실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연스러운 호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호흡이 깊으면 깊다고 하는 이 실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이 얕다면 그것이 얕은 대로 그 실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왼쪽 콧구멍이나 오른쪽 콧구멍이나 그것도 아니면 양쪽 콧구멍을 다 통과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호흡이 얕다고 해서 그것을 깊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깊다고 해서 얕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왼쪽 콧구멍을 통과하고 있다면 오른쪽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른쪽 콧구멍을 통과하고 있다면 왼쪽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초심자들에게는 호흡이 매우 미세해져서 간혹 호흡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못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흡을 몇 번만, 단지 몇 번만 약간 강하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명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몇 번만 허용됩니다. 다시금 자연스럽게 평상적인 부드러운 호흡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호흡이 얕다면 그것은 얕은 것입니다. 호흡이 부드럽다면 그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드럽고 가늘며 미세한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예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중요사항 하나는 여러분들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동안 여러분들의 주의를 그 작은 범위에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마음은 더욱더 예리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어딘가에 범위를 크게 설정해 놓고 주의를 거기에 고정시킨 채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한다면 주의는 집중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몸에 일어나는 미세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예리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사카, 즉 콧구멍 바로 앞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의 주의를 고정하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도움이 돼서 3일 안에 어떤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4일째나 5일째 어디서든지 감각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이 예민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중 범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콧구멍 입구에 있는 이 작은 범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낱말을 호흡과 함께 속으로 암송하기 시작한다면 집중하기는 더욱 쉬워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어떠한 언어와도 없이 단지 호흡만을, 순수한 호흡만을, 자연스러운 호흡만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어떤 성인 또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깨달은 분들의 모습이나 형상을 그려보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모습이나 형상을 상상한다면 마음은 더욱 쉽게 집중되겠지만 빕바사나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어떠한 관상이나 상상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빕바사나에서는 모든 시각화가 금지가 됩니다. 모든 언어화가 금지됩니다. 모든 상상이 금지됩니다. 다만 자연적 진리, 그 자체가 나타나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이런 낱말이 허용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낱말들은 단지 어떤 특정한 신이나 종교 창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러한 이름들은 특정 종교에 제한이 되지요. 어느 한 종교에서 대단히 존경받고 있는 신의 이름은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암송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만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우리의 병적 현상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오염돼서 불순해지면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통은 어떤 특정 종교나 공동체, 나라나 성별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병적 현상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법 또한 보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종파적인 치료법은 어떠한 것이든 그 편협성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낱말을 사용할 때 이러한 낱말들은 특정 종교에 속해 있는 것들이므로 이것은 보편적인 수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적인 사람의 모습이나 형상을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특정 종교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욱 실제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간혹 수련생들이 내게 다가와서는 저는 언어화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마음을 더욱 쉽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결코 종파적인 낱말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신의 이름도 사용하지 않고 숨을 들이쉴 때에는 하나라고 하고 내쉴 때에는 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 둘, 하나, 둘 아니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주장은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주도적이게 되고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호흡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잊게 되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이 낱말 때문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이런 낱말을 반복한다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와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은 들어오고라고 되뇌이게 될 것이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와는 상관없이 나가고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라고 하며 정작 호흡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에 관해서는 완전히 망각하게 됩니다.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마음을 집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정신적, 물질적 구조에 관계한 실재를, 그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아니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며 반복한다면 마음은 집중이 되겠지만 감각은 느낄 수 없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 바로 빕바사나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언어와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에 관계한 또 다른 어려움 하나는 여러분이 어떤 낱말을 반복할 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이러한 단어들은 고유의 파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트라의 대가들은 강력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낱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징을 울리면 아주 강한 진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옴이라든가 잉이라든가 링이라든가 클링과 같은 낱말들은 비즈 만트라라고 불리는데, 이런 낱말들을 반복해서 암송한다면 아주 강한 파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쉽게 집중이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전 조체 자체가 이러한 파장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들어진 파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인공적인 파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적인 파장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윗바사나에서 여러분들은 자연적인 파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장은 어떤 나쁜 파장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의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매우 해롭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그 깊이에서 자기 자신의 파장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화를 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욕정을 불러일으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포를 불러일으킬 때는, 자만심을 불러일으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정성들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낱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인공적이고 만들어진 어떤 진동인 특정 파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제를 강요하게 되고 더욱 깊은 차원에서의 실제를 놓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언어라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각화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수행법 자체는 여러분을 분명한 진리로부터, 확실히 굳어져 있고 강렬한 진리로부터 미세하고 더욱 미세하고 가장 미세한 진리까지 이끌어갑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은 단단한 이 이육체와 함께 시작하는데, 이 수행법을 따르면서 빗바사나를 수행함에 따라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의 파장으로 변환됩니다. 원자들의 모임으로 변환되는 것이죠. 이것이 굳어져 보이는 육체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굳어진 형상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분해하지 않는 한, 그 형상이 진동으로 용해되지 않는 한 목적은 성취되지 않게 됩니다. 왜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는 다시 그것을 용해하고 또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는 다시 그것을 용해해야 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상당히 굳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들을 녹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상이나 시각화도 권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순간에서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감각을 야타부따 발생하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죠. 야타까타도 아니고 야타끄레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진동, 여러분이 경험하는 자연적인 감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빤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몸 전체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특성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감각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진동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감각이 갈망 아니면 혐오감을 낳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에 생을 거듭해도 감각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그 가장 깊은 심연은 이러한 감각들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들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것들인데, 유쾌할 때는 이 무의식이 갈망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쾌한 것일 때는 혐오감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뿌리가 되는 이 무의식은 습관적 경영의 노예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밤낮 없이 항상 갈망 아니면 증오로, 갈망 아니면 증오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표면적 차원에서 마음은 이 뿌리에 영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표면적 차원에서 마음을 고치려고 한다면 한동안은 성공적일지 몰라도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마음 전체는 항상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다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부다 이전이나 통시대나 그 후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유서 깊은 상당히 영적인 나라입니다. 마음의 정화에 대해서나 해탈에 대해서 많은 실험들이 행해졌던 것이죠. 그러나 부다 이전이나 동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갈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혐오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망이 무엇입니까? 혐오감은 무엇입니까? 이 여섯 가지 감각기능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러한 대상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나 형태, 색깔이나 빛은 눈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면 갈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혐오감을 일으키지요. 소리는 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좋아하면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좋아하지 않으면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코에는 냄새가, 혀에는 입맛이, 몸에는 감촉이, 마음에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모든 영적 스승들은 이 감각적 대상들을 탐닉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해탈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다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한 단계를 더욱 깊이 내려가셨습니다. 부다께서는 더욱 깊이 내려가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과거로부터의 어떠한 믿음이나 철학 등을 배제하고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부다께서는 이런 모든 믿음을 비난하지는 않으셨지만 한 옆으로 물려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처럼 그분께서는 고통이 실제로 시작되는 마음에 관한 진리를, 몸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관찰해가면서 그분께서는
상케테나 반샤 우파단 칸다 두카
라고 하는 단계에 도달하셨습니다.
상키테나
상키테나 가장 깊은 차원에서 간단히 말해서 그분께서 이 다섯 가지 칸다 즉 오온을 탐구하셨던 것입니다. 물질의 덩어리인 세고는 깔라빠 덩어리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전체적인 물리적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마음의 덩어리들은 알아차리는 부분인 식온, 판단하는 상온, 느끼는 수온, 그리고 반응하는 행온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여 나라고 하는 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몸뚱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식온입니다. 내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상온입니다. 내가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수온입니다. 내가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행운입니다. 이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빠다나 즉 집착인데 이 다섯 가지 덩어리 오온에 대해 상당한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 때문에 오온이 끊임없이 일어나서는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카라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여러분의 고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고통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경험적 차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부다께서는 이 다섯 가지 덩어리 모두가 제각각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정신과 물질의 전체적 구조를 점검하셨습니다. 빗바사나는 이 단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저런 특별한 감각들을 선호하면서 게임을 즐기기 시작한다면 마음과 물질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마음과 물질이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받는지 등등을 이해하며 나누고 쪼개고 분해하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유쾌한 감각을 느낄 때에는 상당히 의기양양해지고 불쾌한 감각을 느낄 때면 대단히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부다께서는 베다나, 즉 감각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각적 게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관능적 대상들로부터 벗어나서 갈망과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단지 표면적 차원에서만 이러한 관능적 대상들을 탐닉하지 마시오라고 하며 외형적 차원에서만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다께서는 더욱 깊이 들어가셨고 우리의 갈망과 혐오는 이러한 외적 대상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외적 대상과 우리의 갈망이나 혐오감 사이에 우리가 어떤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발견하신 것이죠. 이 잃어버린 연결고리는 바로 몸에 일어나는 감각이었습니다.
파사 파차야 베드나.
대상이 접촉할 때에는 몸의 감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좋구나, 이것은 굉장히 나쁜데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감각은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베드나 파차야 타나하,
즉 갈망과 혐오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후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연결고리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은 단지 표면적 차원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표면적 차원에서 갈망과 혐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적 차원에서 정화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적 차원에서만 정화를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가장 깊은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부다께서는 어떻게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감각과 함께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다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빗바사나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빗바사나의 방식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베다나를 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망각하고 외부의 어떤 것을 알아차린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킨다는 의미에서, 표면적 차원에서 마음을 정의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뿌리 차원에서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감각과 함께 뿌리 차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언제든지 빗바사나를 수행할 때마다 감각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감각의 그 특성을 이해하십시오. 수행과 경험을 통해서 감각이 제 아무리 불쾌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곧 이것 보게, 이것은 일어나서 한동안 머물다가 사라져가는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미세한 진동으로 변한다면 이것은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 파장이 됩니다. 그래, 이것은 무상한 것이군 이라고 깨닫게 되지요. 이것은 모든 감각들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적 구조 전체의 특성이기 때문이며 모든 정신적 구조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다름 아니라 이 둘이 접촉하는 산물인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라져갑니다. 감각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서 사라져갑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깨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다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감에 따라 이것은 바와나 마야 빤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실제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숫다 마야 빤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마음의 습관적 경향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감각이 일어날 때면 언제고 너무도 완벽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차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감각일지라도 갈망과 혐오로 반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록 내가 반응했을지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감각으로 되돌아와야지 라는 생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쾌한 감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와, 대단하군, 상당히 좋아, 이러한 흐름을 느끼게 되다니, 나는 지금 흐름을 느끼고 있어 라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더라도 즉시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결국 이것 또한 무상한 것이야, 갈망에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며 재빨리 여러분의 감각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그것은 매우 불쾌한 감각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은 혐오감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아니지, 이것 또한 무상한 것이지, 혐오해서는 안 돼,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지혜로 여러분은 재빨리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아니자를, 아니자의 지혜를 개발하도록 배우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빗바사나의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법 전체는 결과지향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유익함을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후에도 어떤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동하면서 윤회가 멈추는 최종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흐름이 계속되는 그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계속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혜택은 바로 이 생에서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발전적인 변화가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수행법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25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행법에 관해서는 어떠한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행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선사나 법사나 안내인을 만나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내가 혜택을 얻고 있지 못합니까? 왜 내가 화내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고 열정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자만심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까? 왜 이런 불순물들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선가 무엇이 잘못됐을 것입니다. 자신을 잘 점검하십시오. 이번 10일 코스 안에 여러분들이 갈망과 혐오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기적이나 마술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여러분을 축하할 것입니다. 대단히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 길은 아주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좋은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운이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단마를 이 길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운이 좋고, 단마의 땅인 버마에 태어난 것을 매우 운이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수행법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붓다 인묘로 500년 동안은 이 수행법이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천천히 무지로 인해 아니면 어떤 기득권 때문에 사람들은 이 수행법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행법에 다른 어떤 것들을 뒤섞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수행법에다 다른 어떤 것들을 뒤섞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 수행을 그만두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인도는 이 수행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많은 나라로 전파되었었는데 거기서도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이웃나라인 버마에서 이 수행법을 본연의 순수성 그대로 단 몇 사람이긴 했지만 지켜왔던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많은 대중들이 수행해 왔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스승에서 제자애로, 스승에서 제자이기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수행법을 인도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받았으니 우리는 그 본연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250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법이 세계로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느끼며 이것을 그들의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후세들을 위해서 그 본연의 순수성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거기 태어나서 이 수행법을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부처님 시대에, 그리고 부처님 임묘로 300년 동안 이 수행법은 인도 북부 지방에서 퍼졌습니다. 300년 뒤에 아시코라고 하는 제왕이 있었는데 매우 잔인하고 야심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제국을 더욱더 넓히길 바랬지요. 그의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해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잔인한 아쇼카, 짠다 아쇼카라고 불렸는데 매우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만 듣고도 매우 겁을 먹는다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전생에 어떤 좋은 바람이 때문에 이 사람은 담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되었죠. 담마를 수행함으로써 그는 사람들을 해치며 더욱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은들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나 자신을 해치고 많은 사람을 해칠 뿐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사람들이 그를 담마 아쇼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잔인한 아쇼카, 짠다 아쇼카에서 그는 이제 담마 아쇼카, 즉 담마를 키워가는 담마의 주인인 아쇼카가 된 것입니다. 그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마를 맛보고 나면 참을 수 없이 돕게 되기 때문이죠. 그는 담마를 다른 사람들과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백성 전부가 내 자식 같구나. 내 아이들이 담마를 개발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듯이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담마를 만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랑과 자비로 담마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 또한 변화하도록 고무하며 스스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 북부뿐만 아니라 거의 인도 전역이 담마를 수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수많은 선사들을 양성해서 인도 곳곳으로 파견해 담마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인도에서만인가? 고통은 세계 곳곳에 만연해 있건만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아니란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마를 가르칠 비파사나를 가르칠 담마두따, 즉 담마의 대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그리고 아시아로도 그들을 보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르한이었고 완전히 해탈했던 이 담마의 대사들이 버마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소나와 오따라였습니다. 이분들은 부다의 말씀과 가르침을 함께 전했고 그 이후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 훌륭한 담마는 본연의 그 순수성을 유지한 채 전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부다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수행법이 본연의 순수성을 유지한 채 전해 내려온 것이죠. 이 가르침은 스리랑카나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 등등 다른 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말씀은 보존되었지만 수행법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버마에서는 수행법도 유지되어 온 것이죠. 나는 내가 담마의 땅인 그 나라에 태어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마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가 집안에 태어난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내 마음 어딘가 한구석에서는 부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렇게 살아보지도 못하다니, 나도 한번 저렇게 부자가 되어봐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게임은 이미 지나쳐왔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행하지요. 돈돈돈 하며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러한 다란지 쳇바퀴 노름은 그들을 상당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지나온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나는 이 돈돈돈 하는 다람쥐 쳇바퀴 노름을 시작했고 버마의 기준으로 볼 때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상당히 부자가 되었고 사업에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게 되면 사회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얻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나 사회복지재단의 회장이나 총무 또는 비서가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단체에서 나는 회장이나 총무 또는 감독이나 운영자였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정신나간 짓이었고 머리끝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보라고, 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만심이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그것도 20대 중반에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 정신을 홀딱 빼서 놓았고 내면에 상당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심각한 수준의 편두통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치료법이라고는 없었지요. 버마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여러 가지 약으로 치료해 보았습니다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모르핀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마다 굉장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몰핀 주사를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4, 5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당신은 점점 더 몰핀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통을 가라앉히기에 몰핀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당신은 몰핀이 필요해서 몰핀 주사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몰핀 주사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몰핀 주사를 맞아야 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선생은 사업 때문에 외국을 자주 왕래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만 사업은 생각하지 말고 몰핀으로부터 벗어나기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사실 선생이 겪고 있는 이런 종류의 편두통을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류의 진동제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시도해보지 않습니까? 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나는 버마를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머물러 보았지요. 일본에는 내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더 오랫동안 머물러 보았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쓰며 가장 유명한 의사들을 곳곳에서 만나보았습니다만 여기서도 또 한 번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치료할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세상에 내놓으라는 의사들이 나를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몰핀을 경감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편두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매우 실망해서 돌아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행운이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나중에 버마의 대법원 판사가 된 아주 가까운 친구 한 명이 고행가, 자네는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구만. 그런데 왜 여기 빗바사나 스승과 함께 11코스에 참가해보지 않나? 자네 질병은 내게는 심신상관적인 질병 같아 보이는군. 부처님이 제시하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법이 여기서 전수되고 있는데 마음이 정화되면 심신상관적인 질병 등은 사라지게 되지. 왜 시도해보지 않는가? 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만약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의 스승인 매우 자애로우신 분인 차에지 우바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뵙고는 저는 당신이 지도하시는 11코스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분께서는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힌두 공동체의 지도자이고 이것은 부다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오. 무슬림이든 크리스천이든 자이나교든 힌두든 어느 누구도 코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당신이 힌두라면 계속 힌두로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개종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시오. 이것은 좋은 수행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그분께 편두통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분께서는 안됩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분께서는 당신은 지금 단마를 평가절하하고 있어. 단마는 당신으로 하여금 생의 생을 거듭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상당히 숭고한 영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것을 단지 당신의 편두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단 말이오.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의사나 어떤 병원에 가보십시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자유롭게 당신이 이 수행법대로 수행한다면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정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는 그 원천은 마음의 불순함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심신상관적 질병들은 사라지게 되고 이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산물일 뿐입니다. 일례로 당신이 설탕 공장을 세우고자 한다면 왜 세우는 것입니까? 설탕을 얻기 위해서지 당미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밀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밀찌꺼기를 얻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산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편두통 때문에 여기 오지는 마십시오. 영적 진보이기를 실현하러 오십시오. 그때에만 당신을 돕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친절하고 자애로우셨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호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통 때문이 아니라 영적 진보를 위해 참가하겠습니다.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치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어릴 적부터 형성된 뿌리 깊은 나의 성장 배경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단히 보수적인 힌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다를 공경하도록 배웠습니다. 부다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화신으로서 받들어졌고 그분은 이 창조주의 가장 최근 모델인 아홉 번째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좋지 못하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분은 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무신론적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길들어졌던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 수행법을 배우면 내가 불자가 되면 그래서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영혼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옥에 갈지도 모르지. 안 돼. 그건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걱정을 유발시켰습니다. 몇 달 동안 이런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네가 힌두라면 힌두로 남게. 나의 임무는 자네를 불자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실라, 즉 계율을 지키고 사마디, 마음의 통제를 개발하며 빤냐, 마음을 정화하도록 하는 것이야. 이것이 자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시도해보지 않나? 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도해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만 그래, 10일 동안 한번 시도해보겠어. 그러나 불교도가 되지는 않을 테야. 라고 하며 힌두로 남겠다는 굳은 결심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코스에 참여했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틀째 도망가고 싶어 했는데 이것은 마음속에 쌓아놓은 나의 조건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명상할 때 그들이 어떤 빛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어떤 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따르는 전통은 신성한 불빛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해탈의 단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참! 다른 사람들은 신성한 빛을 보는데 나는 보질 못하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나는 어떤 성자가 낙타는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어도 부자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잖아. 여기 모든 사람들은 선생이거나 교수이거나 의사들로서 좋은 사람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신성한 불빛을 보고 어쩌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그렇다면 왜 내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겠는가? 도망가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명상을 하고 있던 그곳에 있는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아주 친절했는데 그녀는 내가 짐을 싸서 도망간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만 더 계세요. 첫째 날은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3일째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감각을 느꼈고 스승님도 상당히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도망을 가십니까? 그러한 불빛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도 두지 마세요. 단 하루만 더 계십시오. 라고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그녀가 나를 도망 못 가게 막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훌륭한 길을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나는 머물러 남았고 내가 명상하기에 작은 독실로 들어갔을 때 어떤 불빛을 보게 되었죠. 갈망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고 갑자기 어떤 소리가 신성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소리구나. 이것이 바로 신성한 냄새야. 이것이 바로 신성한 불빛이고. 그리고는 아니지. 나의 스승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아무런 주목성도 두지 말라고 했지. 오직 느낌만, 오직 감각만 지켜봐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나치게 되었지요. 5, 6일이 지나서는 나는 이 가르침에 온통 매혹되었습니다. 힌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나는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 강의를 하거나 우파니샤드나 베단타에 대해 강의를 하곤 했었는데 갈망으로부터 벗어나라는, 혐오감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성냄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똑같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들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수행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설교와 법문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빗바사나는 기타에도 적용이 되고 베단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수행법을 얻게 된 것이죠. 나는 갈망과 공포와 애고와 성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실천적 방안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상당히 매혹되었습니다. 10일이 지나서 그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야 라고 발견했고 나는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수행법을 그 본연의 순수성대로 지켜온 버마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을 대단히 복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왔지만 그분들은 부다의 말씀을 본연의 순수성대로 지켜왔고 부다의 수행법을 본연의 그 순수성 그대로 간직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스러운 분과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대단한 자비심으로 내게 단마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14년 동안 제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나는 이 수행을 계속해왔습니다. 14년이 지나서 나의 부모님들이 버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인도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 후 나의 어머니께서 상당히 아프게 되셨는데 어떤 심리적 질병을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께서 빗바사나를 수행한다면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버마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버마 정부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에게 빗바사나를 가르치러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여권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인도 정부에게도 또한 대단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어머니에게 이 수행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비자를 줬기 때문입니다. 첫째 코스는 내가 인도에 도착해서 한 달 안에 치러졌습니다. 부다께서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빚은 다 갚을 수 없다고,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평생을 부모님을 봉양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진 빚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에게 진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부모님께서 신라를 지키고 있지 않다면 그분들의 신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분이 신라는 지키고 있지만 사마디는 개발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들이 사마디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분들이 신라를 지키고 사마디를 개발하고 있지만 빤야가 없다면 빤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부모님께서 신라와 사마디와 빤야를 갖추고 계시지만 니바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고 계시지 못하다면 니바나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에게 진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코스는 소규모 코스로서 두 분 부모님과 다른 12사람이 참가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었지요. 나는 단 3개월 동안 우리 부모님에게, 그것도 특별히 어머니에게 단마를 전하기 위해 인도에 왔었던 것입니다만 이 12사람이 코스를 마친 뒤 한 번만 더요. 제발 한 번만 더 합시다. 제 아버지께서 참여하고 싶어 하시고 제 아내와 제 남편과 제 아들과 내 딸 등등이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하며 강력한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에히 바시코.
에히 바시코. 이것이 바로 담마의 한 가지 특성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를 한 번 더 하게 됐고 그 뒤에도 한 번 더, 그 뒤에도 한 번 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 3개월이 지나가 버렸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코스 뒤에 코스를 반복하면서 담마의 강물이 그 기원이 되는 이 나라에 흘러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버마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스승 또한 이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 훌륭한 담마가 아쇼카이에서 버마에 전해질 때 해탈한 아란이었던 소나와 우따라 이 두 분들이 그곳에 파견되어질 때 그분들의 스승께서 너희는 지금 이 보석과 같은 담마를 다가올 세상을 위해 그 순수성을 보존하게 될 나라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 담마는 다른 모든 곳에서는 잊혀지겠지만 이 수행법은 너희가 가는 그 나라에서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그 당시 수완나 부미라고 불리었습니다. 금의 땅, 금사라기 땅이라는 뜻입니다. 금의 땅이 이 보석들을 보존할 수 있다. 부처님 임묘로 2500년이 지나면 이 보석은 다시 인도로 돌아올 것인데 거기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2500년이 되었다 라고 나의 스승께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담마를 접한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2500년이 끝나고 다음 사사나 담마의 부활 그 첫 해가 시작된 해였던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담마를 접한 때입니다. 내 스승께서는 윗바사나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것이 널리 퍼져야 한다. 세상 널리 퍼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제에게는 이것이 마치 종파적인 믿음 같아 보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2500년이지? 2400년이면 안 되나? 2600년이면 안 되고? 왜 하필이면 2500년이야? 그 이유가 뭐지? 과학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믿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내가 인도에 와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는 나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인도에 왔을 때 내가 알거나 혹은 나를 아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었는데 그 명단은 세 자리 숫자를 넘지 못했습니다. 100명 이하였지요. 수억이 사는 나라에서 100명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거나 혹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채 100명이 못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오고 있지요. 모든 종파, 모든 공동체로부터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제가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종파의 지도자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들도, 스님들 뿐만 아니라 힌두의 산야시들도 오고 있고 자연어교의 스님들도 오고 있으며 수백 명의 기독교 수사들과 성직자들 수천 명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오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삶의 이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수히 오고 있는데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나를 알지 못하고요. 그러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담마에 매혹된 것입니까? 천천히 이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코스에 와서 내가 그들과 접촉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하고 이야기는 하곤 했는데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거나 오랜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 어디서 많이 봤어? 그래요. 수많은 생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윗바사나를 수행해 왔던 것일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윗바사나의 씨앗을, 담마의 씨앗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담마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돕기 위해 그 사람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또 담마의 씨앗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건전한 행위를, 어떤 훌륭한 까르마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행위가 무르익어 담마의 씨앗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막 단말 씨앗을 얻은 부류에 속하든 아니면 이미 그 씨앗을 얻어서 이제 단말을 개발하러 온 부류에 속하든 이것은 여러분이 갖게 된 훌륭한 보물입니다. 올바로 이것을 활용하십시오. 길 밖으로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수련생들에게 자주 지적해왔던 한 가지 큰 결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단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라면 먼저 시험해봐야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만 하고 결코 진지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 대마초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런 화학약품도 경험해보지 라고 하며 이런저런 경험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구루를 찾아 어떤 바바를 찾아 경험해보고 어떤 스승을 경험해봅니다.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그들은 고행가를 찾아와 고행가 경험, 고행가 여행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여행을 해보고 이제 고행가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고행가 여행을 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어떤 또 다른 수행법이 여러분에게 좋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수행해서 그것으로부터 유익함을 얻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평생 동안 물장구만 친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탈의 길은 매우 진지한 길입니다. 이것은 지적 만족이나 감정적 만족을 위한 정신적 오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증이 나서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3m가량 우물을 파들어 갔는데 누군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쪽에 물이 더 많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다시 그쪽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또 3m가량 파들어 갔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파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땅을 파고 있기만 한다면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두 번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깊이까지 내려가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한다면 이 길이 매우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과학적이라고 보인다면 여기는 어떠한 스승주의도 얽혀있지 않고 어떠한 교리나 믿음도 얽혀있지 않다고 보인다면 이것은 단지 정신과 물질의 순수 과학일 뿐이며 이것은 나를 돕고 있고 좋은 결과를 맺어주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수행하십시오. 나는 이것이 값진 보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 있어서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단마는 훌륭한 보배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10일 동안 코스에 참가했던 여러분 모두가 이 훌륭한 보배를 잘 활용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